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 개막에 앞서 열리는 남북한 합동 문화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현장을 둘러볼 한국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오늘 금강산에 도착해 금강산 문화회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강원도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으로 이동해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날 마식령 호텔에 직통 전화를 설치해 남측 상황실과 연결했다며 남한 요청으로 북측이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등을 방문해 사전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미 연방상원은 어제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같은 법안을 찬성 265대 반대 150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법안에 서명하면서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60여 시간 만에 해소됐습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전날 셧다운을 초래했던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제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카 대체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강력한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입장 차이로 추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지역 군사작전으로 쿠르드 민간인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흘간의 터키군 포격으로 적어도 22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시리아 반군과 쿠르드군 측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르드 민병대의 반격으로 터키군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쿠르드 관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보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테러 분자를 막는 정당한 자위권은 인정하지만 야프린 작전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수위를 조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터키군은 아프린에서 작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영내 해양 안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 영내 테러리즘 대응과 관련해 협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접지역 북나투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매티스 장관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매티스 장관이 현실주의적 태도로 두 나라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제품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와 한국 가전제품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겨냥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거듭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7도에서 영하 14도, 낮 최고도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에 머물러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적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열린 남북회담은 환영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국적자 17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불법 무기 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물들입니다.
Aim here is to maintain pressure on DPRK in view of the continued and accelerated development.
마야 쿠치안치크 유럽연합 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인은 손영남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과 최광수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등 외교관 7명과 최찬일 흥진무역 단둥 사무소장 등 북한의 대외무역회사에서 일하는 10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EU 내 여행이 전면 금지되고 자산은 동결됩니다. 쿠치안치크 대변인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f the attendance of DPRK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imed at pursuing what for us is the aim.
남과 북이 동계올림픽에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도발을 이어나가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2397호 채택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해 북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와 단체 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까지 포함해 모두 각각 137명과 64곳입니다. 앞서 이유는 지난 1월 북한 국적자 41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란과 북한 간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법안을 상정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미 하원에 상정된 이라 자유정책 및 제재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압박을 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 제232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 재무장관 및 국무장관과 협력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란과 북한 간 협력 정황도 조사하도록 의무한 겁니다. 이 조사에 따라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선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은 우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도록 했습니다. 제재로는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최소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법안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특별히 지목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 2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력은 미사일 기술 협력과 달리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공식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올 회기 첫 번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재쟁 이행과 시행 현황을 검토하면서 이란의 불법 선박 명단을 작성해 이란과 북한 간 핵 협력 정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지난해 말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금이 작년 회계 연도보다 두 배 늘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공식 책정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100만 달러 줄었지만 대기 자금을 확보해 놨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북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이런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탈북민 사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국무부의 전반적인 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 16일에 발표했던 기금 지원 공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6일 공고에서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100만 달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책임 추궁에 50만 달러 등 총 150만 달러를 책정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에 발표했던 지난 회계연도 지원액 265만 달러에서 4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를 통해 지원을 받는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우려가 컸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하지만 공고에서 밝힌 지원 규모는 올해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는 국무부의 전체 기금 가운데 일부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예측하는 북한 인권 프로그램을 위해 대기 중인 이용 가능한 연례 기금 규모는 작년 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두 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공고에서 책정한 금액이 왜 축소됐고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기금은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2,300만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 즉 NED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니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 2016 회계 연도에 15개 단체에 총 20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자유연합 등 순수 민간 단체들과 교회 등 기독교인들도 여러 탈북민 단체들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부와 시민들의 지원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매우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V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부터 없어져요. 우리는 지금 월급을 거기서 받잖아요. 만약에 외국에서 돈을 저희가 전혀 못 받는다면 우리는 시민연합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자리 못합니다. 현실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지원 못 받는 단체들이 확실히 이제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직원과 전문가들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대북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20여 개 단체가 미국 정부와 민간인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게 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역시 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인권을 인류 보편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는 풍토가 한국 사회의 팽배,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정서가 북한 인권 하게 되면은 뭐랄까 소극적이에요. 뭐냐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홍보대사 그럼 절레절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레토릭이긴 한데 뭐 북한과 뭐 남북 관계 평화 뭐 통일 이런 이미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이제 비판을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너무 깊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휴머니티 이슈로 다뤄지는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이제 뭐 계속 갈등을 하던 대립하는 관계가 결국 나은 게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정치적인 이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편견을 광범위하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금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인도주의 구호 활동이든 뭐 어떤 인권 사안이든 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 공보나 아니면 후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없으면 단체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내 인권 개선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입니다.
현 정부는 뭐 북한이 거부감을 갖거나 껄끄러운 그런 주제를 강하게 이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게 이미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은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지원 이것은 이미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정책적 입장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정부 측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 자료 조사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윤 소장은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조사 등을 독자적으로 하고 공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 활동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행정안전부 등이 지원하던 탈북 청소년과 여러 북한 관련 프로그램도 거의 끊겼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들의 캠페인을 후원하던 전경련, 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식해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도 북한 인권단체들의 타격이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당장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해마다 열었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뷰티풀 드림 콘서트를 지난 겨울엔 후원 부족으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또 해마다 북한인권 국제영화제를 개최해왔던 한기용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는 후원이 주로 지난해 겨우 행사를 치렀다며 올해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북한 인권단체들이 힘들어졌다기보다 계속 암울한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한국인들의 관심 부족 또 늘 열악했던 재정 문제가 누적되면서 피로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자체가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뭐 바뀐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피로감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 한국은 꼭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도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뭐 도네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백태연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VOA 질문에 북한 인권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단체 지원 방안 등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과제에도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한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권재단의 이사가 총 12명인데 그중에 그 여야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국회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해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막바지 그 인선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을 채택해 미화로 천만 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집권당과 야당의 논쟁 때문에 2년 가까이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몇 달 안에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당국은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2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언제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6개월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지금부터 1년 후에도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 정부는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의 정확한 속성을 알 수 없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정확한 순간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위험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고 진전되면서 더욱 강력해지고 역량이 커지고 믿을 만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장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까지 불과 몇 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현재 CIA는 1년 전에는 하지 않았던 위험이 따르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이 포함된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시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국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출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해와 똑같은 발언이어서 정부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지난해에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임박했다고 말했었죠?
예, 두 차례 공개 석상에서 몇 달 안에 북한이 관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에 대해 지적하자 북한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시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11년 1월에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ICBM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2015년 말에는 ICBM 개발을 완성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게이츠 전 장관의 발언에 앞서 200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년 이전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가 이렇게 예측을 빗나간 이유는 뭔가요?
무엇보다 북한의 특수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권 내부의 핵심 정보는 당연히 철저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대량 살상무기 관련 시설이 산악지대 내 비밀 지하갱도에 은폐되어 있는 점도 정보 입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은 오래전부터 악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ICBM과 관련한 사안만은 아니죠?
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규모와 핵무기 소형화 달성 여부, 핵시설들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이들 사안에 대해 모두 추정치 이상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50시간 넘게 모르고 있었던 일도 중요한 정보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죠.
예,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당시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에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오판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축소 또는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죠.
예, 가령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행정부 관련 부처가 좀 더 강하게 대처하도록 하거나 또는 중국이 좀 더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정보를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분석과 전망에서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대북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휴민 트러블리는 인적 정보와 위성을 통한 신호 정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휴민트는 공작원이나 내부 협력자를 통한 비밀 출처 정보와 언론이나 보고서 등 출처가 공개된 정보를 말합니다. 미국은 휴민트보다는 신호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인공위성 등을 통해 확보하는 신호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 주기를 파악해 특정 움직임을 고의로 노출하는 등의 역정보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보조차 매우 제한적이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7년 차인 현재까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미국인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1인 독재 체제에서 모든 주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성격이나 성향,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탈북자 두 명이 지난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두 명이 지난 18일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두 명은 모두 10대 여성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1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해 1월 12일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도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f a very aggressive crackdown on attempted defections, additional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installed on both sides.
북한 당국이 탈북을 공격적으로 단속하고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늘면서 북한 탈출 비용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도 간접적으로 탈북난민 미국 입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we also need to factor in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basically had a closed door policy.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분쟁 지역 난민들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사치품 목록을 만들어 10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통일부 장관이 공고문을 통해 발표한 해당 목록에는 총 13개 품목이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담겨 있는데 이들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한다면 통일부 장관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휴대가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류의 경우 증류주와 포도주 등이 포함됐고 화장품에도 향수와 메이크업 제품, 그 외 선스크린 등 기초 화장용 제품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계 제품은 꼭 고가가 아니더라도 손목시계와 회중시계가 전부 금지됐습니다. 또 피아노 등 건반 악기는 물론 현악기와 취주악기, 전기로 음이 발생하는 악기 등 사실상 연주가 가능한 모든 제품이 사치품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메라 등 전자기기와 귀금속류, 모피 제품, 가죽 제품, 예술품 등이 사치품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사치품 목록을 지난 2009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 1874호 이행보고서에 담으면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와 응원단, 예술단 등의 대규모 참가가 결정되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이 한국을 사전 답사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대북 제재 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와 한국 정부의 자체 대북 사치품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들에게 사치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선물 등의 목적으로 건넬 수 없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하면서 사치품에 대한 대북 금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층이 사치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반영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만들어진 안보리의 사치품 목록에는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여가용 스포츠 제품 등 10여 개 품목만이 담겼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추가 목록은 각국이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결정에 맞춰 담배와 화장품 등 총 9개 항목 21개 제품을 사치품 관련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각 나라들이 자체 사치품 목록을 만들면서 사치품 여부를 놓고 해석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 유입된 운영 장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마식령 스키장에는 스노우모빌과 제설 차량 등이 운영되고 리프트, 케이블카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안보리가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2,000가 넘는 스노우모빌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제설 차량과 리프트 등은 각국의 대북 사치품 목록에 의거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이들 제품들을 유입시킨 중국은 지금까지 자체 대북 사치품 목록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들 장비들을 사치품으로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스키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라며 스키 장비와 관련 서비스는 유엔의 사치품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치품 관련 조치는 물론 전반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doesn't implement the letter or the spirit of the resolutions. To this day, China... China has not identified a list of luxury goods that should not be sold.
중국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으면서 제재 결의의 문구는 물론 결의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뉴컴 전 분석가는 지난 2006년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이 금지됐을 당시 결의를 통해 각 회원국들이 사치품을 규정해 목록을 만들도록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의 채택 당시 만들어진 안보리의 목록에 포함된 사치품만을 사치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치품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목록을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는 유럽연합입니다. 지난 2007년 관련 목록을 만들었던 유럽연합은 10년 만인 지난해 기존 리스트를 크게 보강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의류 제품과 장갑 등 액세서리, 캐비어와 같은 식재료 등 200개가 넘는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의 사치품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은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등에게 스키나 스케이트 등 관련 장비는 물론 스키복이나 겨울용 장갑은 물론 유니폼과 가방, 심지어 티셔츠 한 장조차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네덜란드는 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위원회의 업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지침에 맞춰 결정을 내리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제재위원회는 따라야 할 절차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위한 비정부기구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구로구에 위치한 북한 인권단체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 사무실.
갑자기 공장이 됐네요.
얼마 후 있을 창립 기념 후원의 밤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얀색 봉투에 초대장과 새해 카드, 후원 약정서를 꼼꼼히 챙겨놓고 있는데요.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이 사람.
이거 다시 찍어야 될 텐데 이거를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2012년 11월 방북 중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했다는 거죠. 저와 함께 했고 There is not even one day I don't think about you.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2,500만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케어하고 있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된 건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 외장 하드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전복음모죄로 배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배 씨는 실제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유일한 미국인이 됐습니다. 억류돼 있던 지난 2014년 1월 북한에서 가진 인터뷰입니다.
미국 정부와 공화국 정부가 긴밀한 대화와 협조 속에서 저희 문제가 멀지 않은 시일 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된 수감 생활로 영양실조까지 걸렸던 배 씨는 2014년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734일 만에 다시 찾은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계 각지에 잊혀가고 소외된 난민을 돕기 위해 2016년 미국에서 국제비영리기구인 느헤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NGI 사역본부도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로 우리 탈북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사역본부를 저희가 만들고요.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며 난민을 구출하고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 단체의 핵심 활동입니다.
니에미아 백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고 해서 기도 편지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기도할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100만 권의 니에미아 저희가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한 달 안에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려고 해요. 구출 사역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구출하는 일들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공부도 도와드리고 영어 학교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이제 회복 학교, 회복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사역자들을 통해 쌀과 옷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탈북자 19명을 구출한 데 이어 올해는 300명 구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탈북 고아와 탈북민 자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북한에 방송도 송출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북한으로 이제 송출하려고 그러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코너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배 씨는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며 후원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그들을 구출하고 세우는 일들은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 관심 속에서 진행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같은 배 씨의 호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NGI 창립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 저녁.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창립기념 후원의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사역본부장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또 탈북민에 관련해서 사역하는 단체들 또 전에도 내가 그쪽 그런 데서도 있어 봤고 그래서 가장 좀 진실되게 좀 바르게 하는 데가 어딘가 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지 않은가 싶어서.
And I wanted to come here support and pray together.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제 통일이 꼭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 단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남미 브라질에서 이날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I'm representative of the NGI in Brazil. I'm responsible to do the same things we you guys do here in South Korea.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되기 이전부터 함께 사역했다는 칼로스 실바 씨는 브라질에서 NGI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를 도와 북한 지역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와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이스라엘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can you come forward?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브라질 형제입니다. 우리 이곳에 탈북민 우리 형제님, 우리 팀장님이 계신데
NGI에서 자원봉사자로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브라질인 이스라엘 씨는 NGI 활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if we keep doing this kind of things, I think and with the help of God moving and making things happen, I'm pretty sure
NGI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이 점차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NGI에서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인 스테파니 소대게 씨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projects that we're doing. So of course those things are helping to serve the real needs of North Koreans in North Korea and in
북한 주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입받았다며 NGI 활동을 통해 미국인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봐주길 원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배 씨는 모든 사람의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이 어둠에 가려진 주민들에게 참 빛을 가져다주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올해는 2018년은 남과 북으로 갈려서 정부가 수립된 지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해가 남과 북이 정말로 화해하고 하나되고 다시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낳는 통일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도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가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그나마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기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새 삶을 얻은 배 씨의 소망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게 아무나 평일 저녁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조.
콩고기.
성우 씨는 평일 저녁 틈틈이 일하는 피자 배달부로 일하러 나가고 없고 그레이스 씨는 모처럼 북한 음식을 그것도 장마당에서 인기가 높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콩기름을 뽑고 그리고 그 대두가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걸 다 버렸대요.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초반부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레이스 씨가 얼마 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탈북자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구해온 인조고기. 허리끈을 돌돌 말아놓은 듯해 음식에 쓰일 재료로 보이지 않지만 옅은 누런 콩색을 띤 이 인조고기는 미국 내 탈북자들에겐 구하기 어려운 나름대로 귀한 식재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피자를 모르지 않듯 북한 사람들에겐 매우 대중적인 음식이라 설명이 필요 없지만 취재진에겐 신기할 따름인데요.
괜찮으세요?
이런 느낌이구나.
네. 되게 쫄깃쫄깃하죠?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 같은 느낌. 네.
좀 향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이 향이 되게 뭐랄까? 나무향? 이게 좀 끌리는 맛이 있네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을 찾잖아요. 북한 분들도 그렇겠죠.
그레이스 씨는 이곳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첫 손님이라며 정성스럽게 인조고기와 두부밥을 대접합니다.
북한에서 요리 좀 해 드셨어요?
어머니가 음식 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레이스 씨는 북한에서 20대 초반에 탈북한 그레이스 씨의 북한 음식 이야기는 어느새 북에 계신 부모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안 굶기고 이렇게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런 그 기억을 안 가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를 쭉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아빠랑 엄청 관계가 좋았거든요. 제가 막내라서 아빠가 저를 항상 업고 다녔어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옷고 다니신가 봐요. 그리고 직장 나갈 때는 이거 입어서 어떡하지? 이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내를 그렇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아니에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는 그레이스 씨. 북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취하지만 아버지의 청력이 약해졌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남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줘서인지 남편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어떤 때는 나가다가 나 당신이랑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주문이나 넣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거든. 아빠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닮더라고요, 이 남편이. 아빠랑 비슷해요.
아빠를 못 봤을 텐데, 장인어른은 네. 못 봤을 텐데.
네. 아,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할 때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 엄마가 아플 땐 아빠가 밤잠을 안 자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리고 여기 머리에다가 이게 찬물 찜질 해주고 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아 그래 그래 하면서 자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남편한테서 또 채워지시네요.
그렇죠.
한국 국적을 가진 그레이스 씨. 탈북 후 중국과 제3국을 거쳤고 한국 입국 후 조성우 씨의 권유로 미국에 건너온 지 올해로 벌써 6년째. 지난해 조성우 씨와 그레이스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시민권과 영주권을 얻었는데요. 그레이스 씨의 일과도 남편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남편 카풀링이라고 해서 네네 거기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같이 20분을 걸어요?
네.
아침에?
와. 네,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남편 데려다 주고 그냥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저기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돌고 들어와서 책을 보죠. 저기 도서관 가서 또 영어 책을 읽고 네, 그리고 남편 오면은 도서관에서 있다가 또 같이 남편 피자 딜리버리 할 때 같이 해요. 같이 있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영어 공부에 전념했던 그레이스 씨는 단과대학 영어 과정을 마쳤는데요. 지난해 보스턴에서 남편이 석사학위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손목 부상을 입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오는 봄부터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공부를 하려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신청도 마쳤습니다.
일단은 크레딧 과목 들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저희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거든요. 경제. 남편이 되게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런 이치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감성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듣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되게, 뭐 듣고 싶으세요?
히스토리도 듣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고 싶었던 한의사의 꿈은 내려놨지만 마케팅, 역사, 음악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차근차근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과대학에서 관심 분야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꿈을 찾아보겠다는 그레이스 씨.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아, 이 과목이 나한테 좀 맞겠다
네.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또 대학을 다니실 건가요?
그렇죠.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목적이 그냥 저희가 여기서 뭐 좋은 직업을 잡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북한도 열리겠고 그때는 모든 게 다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가 경험을 쌓고 하면은 그러면 언젠간 이걸 참 좋게 쓴 좋은 일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욕심은 없어요. 그런 돈 욕심 같은 건 벌써 다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남편이 세계 빈곤 퇴치와 남북한 공동 번영의 뜻을 두고 세계은행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면 자신은 북한의 교육 분야에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한반도 통일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반드시 치르게 될 과도기에서 교육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씨는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해온 과정을 지켜봤기에 이곳에서 싹틔운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큰 꿈이지만 그레이스 씨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북한에 학교를 세우는 일, 아니면 북한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려면 3세대가 지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탈북 여성.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디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테러 분자들과 무장단체에 대한 은신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들을 법에 따라 구금하는 것과 같은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상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중단 결정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테러 세력과 무장 조직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자금도 재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새로운 남아시아 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무장 세력과 테러 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나라와는 어떤 협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 정부와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조직 탈레반과 하카니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은신처를 찾으며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을 꾀하고 미국과 동맹국 인력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파키스탄은 테러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다며 알카에다와 IS, 파키스탄 탈레반 등 파키스탄의 이익을 해치려는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보안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이 이런 조직과 벌이는 전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하지만 지금은 파키스탄이 이런 테러 조직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말고 이들을 법에 따라 구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원조 중단에는 파키스탄 주민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역내외의 중요한 국가이고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자국은 물론이고 이웃나라들과도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파키스탄과 차별 없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이 테러 세력들과 단호하게 맞설 준비가 돼 있을 때 미국은 파키스탄과 상호 안보 협력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